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4절부터 14절을 한 절씩 교독할 때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남자 성도부터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권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하셨다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신 다같이 모든 사람들은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속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요. 1세기 예. 크리스찬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크리스찬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 그들이 고민하고 혼란스러웠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구약과 예수의 관계입니다. 구약과 예수의 관계. 우리에게는 지금 이 말이 마치 신학적 주제로 들리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삶의 문제였고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구약과 예수, 얼마나 주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신학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들은 실제적인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전통 그리고 신앙, 즉 유대교와 비교했을 때에 예수가 누구인가예요. 예수가 말하는 기독교는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가? 요 질문에 유대인들은 대단히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어떻게 유대교의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던 전통과 신앙과 부딪히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유대교를 향해서 마치 불을 뿜듯이 분노와 정죄와 또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 독자인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들은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던 모든 신앙의 전통을 다 버리고 대수정을 한 뒤 지금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대교와 어떤 다름이 있냐.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하고서는 않고서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의 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지금 대략 한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초창기 가장 충격적인 질문은 서양 귀신 예수가 누구냐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던 토속신앙, 조상숭배,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게 하는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들어온 우리 초대 초기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독교를 시작할 때 예수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120년을 쫙 펼쳐놓고 보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왜곡된 답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발전과 함께 왜곡된 곁길로 가서 이단의 발전도 동시에 있었죠. 다양한 기독교 내에서 분파와 교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곁길로 나간 이단 사상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다양한 분파, 그래서 건전하다고 하는 기독교 내에서도 다양한 분파를 만들어서 예수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을 보여줬습니다.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기독교 내의 장로교,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성을 보는데 그 다양성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적인 인식과 함께 영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두 축이 양 갈래의 극단을 이루어서 다양한 거대한 스펙트럼을 역사 속에 펼쳐왔습니다. 지적인 인식과 영적인 인식이에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스펙트럼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현상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종교적 정서,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정서가 신비종교적인 특징이 이 기독교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기독교라는 말을 너무 쉽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용하는데 참 문제가 있죠. 거기서 사용하는 기독교라는 말이 단어가 우리 기독교의 이 많은 스펙트럼을 다 담지 못해요. 어느 특정, 마치 뭐 법정에 나와서 태극기 흔들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독교를 정의하기도 하고 뭐 정치한다고 나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 기독교는 저런 것인가 라고 아주 편협한 기독교적 이해를 세상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왜곡되어 이해되어 왔죠. 기독교를 왜곡한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측면은 뭐였냐면 바로 영적 이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도 한몫을 했습니다. 방언하는 곳이 기독교다. 신비적 체험, 그리고 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어서 그대로 사라지는 것들, 뭐 예언, 기도했더니 뭐 그 꿈을 꿨는데 뭐 이러이러했다, 혹은 내가 환상을 봤는데 막 이런 것으로 우리의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신비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기독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세계 그 너머에 어떤 영적인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꾸 그런 쪽으로 마음을 두고 영적인 신비적 체험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가져가야 되는 끊임없이 그것을 열망하게 하고 정작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멀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일을 낳았죠. 축귀, 귀신을 쫓는다든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사실 저는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1세대인데요. 저희 어머니의 동생, 이모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스토리가 대단히 드라마틱합니다. 소위 말해서 귀신이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불교 집안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막 그래서 재산도 탕진하고 그래도 도저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제가 중학생 때였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한 학생이 그 이모집을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기도 한 번에 말끔히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난 게 아니라 또 다시 기도하고 나가고 하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매 주일마다 그 형이죠. 그 형이 와서 이모를 데리고 교회를 가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어렸으니까 그것을 그냥 신비적으로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이모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방 전도사를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 뒤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권면으로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춥기, 신비스럽고 무섭고 귀신 들린 자를 놓고 기도하니까 막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하면 늘 그런 일들만 일어나고 계속 그런 일만 경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알고 점점 자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초창기에는 있었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부터는 이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더 이상 그런 축기 현상을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진정한 기독교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진정한 기독교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품고 사는 공동체.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공동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막 신비적인 그 장소, 뭐 집회, 막 이런 데 찾아다니지 않아도 성경 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뭐 신학교 교육 빼고는 한 10년 동안 이런 말씀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신 목적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증언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파헤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이 예수를 누구라 정의하는지를 깨닫게 하는데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때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피로감이 있고 또 어려운 이 작업을 게을리하면서 그냥 단순히 어디에 집회에 참여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예수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고 다양하고 엄청난 양으로서 깊고 그 지식이 깊고 넓고 그것을 알기에 우리 일생을 더해도 다해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다만 감정적으로 어떤 경험과 체험으로 여전히 귀신이 내 눈앞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봐야 되고 신비스럽게 막 넘어지고 방언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봐야 되고 그것으로 예수를 안다는 것을 다 하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대단히 이 신앙적 영적 게으름에 빠뜨리게 하는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 해도 다 알 수 없는 그 많은 정보와 또 깊이와 지식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 사실 바로 그런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크리스천들의 고민은 그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절기, 뭐 율법, 예식, 예전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고 나니 모든 걸 다 놓게 돼버립니다.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신앙적 공허함에 사로잡히게 돼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어요. 안식일을 지켜왔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율법의 규칙들을 생활 일상으로 삼았고 예식과 경건과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용없게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돼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그 공허함이란 여러분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평생 해왔던 것을 하지 말아 안 해도 됐을 때 그 공허함이란 근데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알므로 채워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 그러기에 역부족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처음으로 이 글자로 기록된 시기가 60년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이 독자들은 뭐 70년대 혹은 80년대.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출판업이 출판 이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글을 읽는 숫자 퍼센테지도 그리 높지도 않았고 글로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공허함은 컸는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지식적인 가르침과 배움과 깨달음과 알미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그 공허함을 채워줄 테니 돌아오라고 유혹하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둘씩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답답함과 한편으로는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섞인 그런 감정으로 지금 히브리서를 곧바로 진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 시작의 주제로 천사를 삼았는가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도 있고 혹은 안식일도 있고 할례도 있고 또 언약도 있고 다양한 주제, 유대교에서 정말 핵심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첫 번째 주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주제로 천사를 끌고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유대교에 있어서 이 천사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교에서 천사는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죠. 유대인들,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상당 부분 어떤 영적 신비주의적인 유대교의 심취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가 천사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 숭배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좀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8절.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18절만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골로새서 역시 이 골로새 지방 역시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렇게 나오죠. 거기 천사 숭배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그리고 겸손에도 동그라미를 치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도록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천사 숭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 단어만 보자면 여러분 저를 보시고 여기 단어만 보자면 천사 숭배 이 말은 마치 천사를 숭배하는 유대인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천사의 숭배라는 단어보다 예배라는 말로 이렇게 좀 번역을 했었어야 되겠습니다. 천사의 예배. 다시 말해 천사를 예배한다는 게 아니고 천사들의 예배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유대인들이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에서 그분의 놀라운 그 장엄한 광경 앞에 가장 가까이 간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영광 앞에 서버리는 그 영광스러움, 천사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유대인들은 가장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숭배라는 말은 천사들의 예배, 그들이 드리는 예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엄한 광경을 유대인들이 사모하면서 천사를 어떤 신의 대상으로 그들을 숭배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를 사모하면서 자기들 역시 이 유대인들 역시 그 하나님의 천사의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열망, 신비주의적인 신앙, 그것을 위해서 골로새서에 꾸며낸 겸손이라고 그러죠.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은 어떤 금욕주의적인 그 절제예요. 신앙 양식이에요. 행동이에요. 금식이고 철저하게 더 율법적으로 그들의 삶을 제어하고 그들의 삶을 금욕적으로 끌어가며 그것을 통해서 천사의 예배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겠다고 믿었던 신앙.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적인 공허함을 이런 식으로 채워갔던 1세기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 공허함으로 사로잡힌 그들에게 이 천사 숭배,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이 되고 천사가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이 금욕주의적인 유대교의 운동은 대단히 그들의 이 공허함을 채우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 이 신앙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 기독교의 기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이었고 여기 여러분이 기도원에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이 여기 있다면 한두 번쯤은 그곳에서 뜨거운 신앙 체험도 해 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기도원 운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뭔가 그 당시 우리의 실력은 어땠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부르짖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얻는다고 생각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채움도 주셨었죠. 그때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사실 지금은 기도원 운동이라는 게 많이 약화되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부르짖는 기도원 문화가 점점 사그라들면서 성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영적인 공허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기도원을 금요일날 가고 또 주일 예배 마치고 가고 어찌됐건 막 가서 부르짖으면 뭔가 시원하기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내려올 때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듯이 성령이 충만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지 않는 사람과 나를 구별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신앙의 즐거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 기도원 운동이 사라져갈 때 성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영적인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공허함은 당연했어요. 기도원 운동이 사그라들면서 곧바로 그 자리를 공허함을 메꿨어야 했던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들이 대개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했고요. 어떻게 하면 모아진 사람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가에만 초점을 두고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허해진 그 상태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끊임없이 차곡차곡차곡 채워가야 될 그 시기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의 성도들은 대단히 이 성장과 자람의 시기를 놓쳐버려 건강을 제대로 건강이 성장하지 못한 아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시들어졌고 영적으로 공고해졌고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졌고 어떤 것으로도 감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냉랭한 신앙 습관에 젖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공허한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의 메리트를 느꼈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집회들이 많아요. 그런 곳으로 이제 그 영적 공허함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예를 들면 카톨릭으로 옮긴다든지 또 다른 종교로 빠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영적인 공허함 속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것을 가장한 육적인 것이고 가식이고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시 유대교의 유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간다라는 논리를 1장에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천사가 제일 먼저 등장했냐?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의 이 히브리서의 공동체, 받아보는 그 공동체, 유대 공동체가 이 문제로 많이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이 기본 논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가져옵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쭉 인용글들이 7개가 등장합니다.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조합을 하면서 결국 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인 천사와 달리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1장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7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니 천사에게로 돌아갈 필요 없다. 이 논리를 펼치는 거죠.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예,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엮으면서 첫 번째로 천사와 예수님의 다른 점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로 존재의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천사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 중 누구에게도 아들이란 칭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욥기서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복수의 아들들로 표현하지 성경 어느 곳에서도 The Son of God이로 유일한 아들로 표현하는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용된 두 구약 성경은 유대교 전통에서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너무 잘 아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예수가 메시아로서 천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자기 증언, 내가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낳았다. 이것은 내가 만들었다 이것과 다르죠. 천사는 내가 만들었다이고 예수님은 내가 낳았답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존재가 다른 것들이에요. 다릅니다. 낳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 본체의 지위와 그분이 가지신 권세와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사와.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임에 반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부자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절에 보면은 천사와 예수님의 다른 두 번째 다른 것은 바로 사역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그 들어오신 그 맏아들을 천사들을 향해서 그를 경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시고 그가 맏아들이랍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받을 유일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아들인데 그 첫 번째가 전체를 대변하는 첫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를 세상으로 이끌어드렸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랬다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 해서 피조물이 되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변화산에서도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전히 그분은 아들입니다. 경배의 대상이죠. 그 아들이 세상으로 들어오십니다. 지난주 보았던 3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들어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아들됨을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세상에 입성하셨을 때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 보냄 형식은 비슷하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을 통해 앞서 선지자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는 일시적인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지만 마지막 이 아들을 보낼 때에는 맏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더 이상 보낼 자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보낼 자가 없습니다. 이 맏아들이에요. 그가 예수입니다. 그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가 오셔서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드리는데 영광스러운 맏아들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입성하신 것이죠.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런데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하자 이런 운동은 무슨 말이냐?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예수를 버리고 마치 구약시대 어느 때처럼 천사를 보내 일시적 구원을 주신 그 시대로 돌아가자. 바로 그와 같은 운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에는 답답한 것이죠. 그 예수를 버리고 다시 천사 숭배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7절부터 저 아래 8절, 14절까지 내려가면서 네 개의 성경 구절을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 긴 구절은 천사와 예수님의 다른 세 번째 바로 지위입니다. 지위가 다르다. 천사는 계시의 전달자이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봉사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그러나 아들 예수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주체이시면서 통치자입니다. 천사는 유한하지만 아들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말한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그 옆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맏아들 예수님에게만 그 영광을 허락하시면서 아들의 지위, 영광스러운 지위를 그에게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이 지위는 천사들이 사모하며 가질 수 없어요. 이 지위에 있는 그를 다만 천사들은 경배하고 예배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본체를 놓아두고 껍질로 다시 돌아가는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가 바로 천사들이 예배하는 경배하는 대상이 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볼 때 이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이 존재, 사역, 이 지위의 다름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14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대단한 논리로 점프를 하는데요. 존재와 사역과 지위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바로 너희를 그 존재와 사역과 지위의 동등함으로 품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천사를 섬기려고 하고 그들에게로 돌아가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와 사역과 지위가 달라졌는데 14절은 우리를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속자가 되는 반열로 우리를 놓아두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지위와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천사들이 왜 우리를 부러워하는가?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왜 우리를 부러워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너희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너희를 위해 내어주신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위해서 아들이 죽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면서 상속자의 반열에 우리를 두시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천사와 다를 뿐만 아니라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그와 같고 존재가 그와 같고 또 지위가 그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위대함으로 발전시킵니다. 예수가 천사보다 위대한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위대해졌다라는 그 결론으로 14절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죠. 영적인 공허함을 여러분은 어떻게 채우십니까? 때로는 그래도 기도해보자. 예배도 잘 나가보고 또 성경도 좀 읽어보고 사실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인 공허함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신앙이 공허한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알미 얕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고 재미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신화적으로 어떤 저 멀리 계신 어떤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그 두께가 마치 잠시 바람에 얼어붙은 살 얼음판처럼 그래서 그 위에 어느 것도 올려놓을 수 없는 깨져버리는 그런 두께의 믿음으로 여러분 호수가 얼 때에는 며칠을 밤새 동안 바람이 호수를 얼려야 됩니다. 두께가 두꺼워지죠. 그 위로는 차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신비주의나 어떤 그런 체험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두께를 두껍게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두께는 우리의 일생을 두고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말씀을 사모함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은 두꺼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이 공고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 나는 무엇하고 사는가? 나의 사역. 그리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목적하고 사는가? 나의 지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담으시는 일이고 내가 목적하는 것은 이 땅에 잠시에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이고 내가 그런 자라 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의 신앙의 위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란 결론이며 성도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천사가 아닌 예수와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아들 예수와 공유함으로 그 공유하도록 초청받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고귀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세상 그 어느 곳으로 그 공허함을 달래려 떠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그 어느 곳으로도 여러분의 공허함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2장부터 쭉 계속해서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를 보는 목적이 뭐냐? 그 예수를 아는 겁니다.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또 여러분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성도라는 사실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죄의 종이 되었고 그곳에 매여서 의미 없이 사라질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서 또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위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같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날 동안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신 목적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함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세우셨고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낭비와 허비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의미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의 삶으로 영광스러운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우리의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